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뉴스를 선정해서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우리의 천만 국민이 최고 전함을 어떻게 받들어 모시고 지키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우리 혁명 무력의 정정당당한 군사적 시위 행동이 즉시 개시될 것이다.
You don't get to bang your spoon on the table and somehow you get your way.
That's the first word of negotiation or thought of that we've heard from them since all of this has begun.
So I'm prepared.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의 기초에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해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 양국이 긴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대남 위협 발언, 오바마 대통령이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말한 북한에 대한 경고, 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청문회 발언, 또 앞으로 있을 미한 정상회담에 관한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등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주요 사건에 관련된 목소리들을 잠시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이동혁, 윤국한 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한반도 사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걸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도발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그 뉴스가 주초에 미국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이 내용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지난 16일입니다. 지난 16일 미국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그 오바마 대통령이 한 말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그 이날 인터뷰에서 앞으로 한 수주 정도는 그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지금 북한의 그 위협 발언 수위가 한 1주, 2주 전에 비해서는 지금 약간은 지금 그 진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그 발언이 상당히 그 관심을 끄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미국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평가절하한 발언이었다. 이런 그 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역시 이것도 오바마 대통령이 16일 같은 미국 NBC 방송의 아침 프로 인터뷰에서 한 내용이었죠.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에 미 행정부 내부에서 일부 북한의 그 핵미사일 능력과 관련해서 혼선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을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발언의 근거로 이 현재의 정보 평가로 밀어볼 때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정보기관들이 대체로 16개 기관들이 있고요.
네.
국가정보국이 이 미국 내 정보기관들의 모든 정보를 관장하고 그 대변하는 입장에 있는데요. 국가정보국장 그리고 또 국방부 대변인도 초기에 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관련한 발언이 나왔을 때 이것은 국가정보국의 보고서 중에서 이 비밀 해제된 부분이었는데요. 이 내용은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운반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서 바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 그리고 국방부 대변인이 이러한 그 국가정보국의 보고서 내용은 미 정보당국의 합의된 견해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인을 했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것을 최종 교통정리한 것이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그 북한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은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나요?
네, 그 북한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그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하나만 더 추가를 하죠.
네.
윤 기자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그 오바마 대통령의 MBC 방송과 인터뷰 그 이틀 후죠. 18일입니다. 18일 날 그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네.
미국 의회 청문회에 그 마이클 플린 미 국방정보국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마이클 플린 국방정보국장은 바로 그 문제 보고서 나온 그 국방정보국의 그 국장이죠.
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은 그 오바마 대통령의 그 MBC 인터뷰 그 내용과 그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마이클 플린 국방정보국장은 국방정보국이 이런 평가를 내린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로 의원들에게 그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계속 조금 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로그램 시작할 때 잠깐 그 오바마 대통령의 그 방송 내용 소리로 잠깐 들어봤는데 그때 이 숟가락으로 밥상을 때리는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그 외에도?
예, 그 한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요. 첫째, 그 이건 미국의 오랜된 그 기본적인 입장이죠. 그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 보상은 없다.
네.
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현재 그 북한이 점진적으로 그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위협을 중단하고 또 도발 가능성도 없애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 이렇게 네.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캐리 미 국무장관도 이제 한반도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우선 그 아시아 순방을 하고 돌아와서도 여러 가지 그 언급을 했고 또 뒤에 이제 청문회에서도 나가서 발언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 캐리 장관이 말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예, 그렇죠. 캐리 장관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동북아시아 3개국, 한국, 중국, 일본 순으로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취임 후 첫 방문이었고요. 이 순방 기간 동안에 이 북한의 도발 위협 그리고 이에 따른 세 나라의 대응 방안 이것이 핵심적인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귀국 후에는 하원과 상원의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잇따라 출석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북한 관련 사안들 그리고 이 북한이 대화 제의를 거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미국 국무부 그리고 미국 행정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세히 밝혔습니다. 이 캐리 장관이 밝힌 입장은 대체로 이동혁 기자가 백악관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요구사항이라고 얘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네.
내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미국은 북한과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패턴은 절대로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이 대화를 이유로 해서 보상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이 북한이 도발하고 이에 따라서 협상하고 보상하고 또다시 도발하고 협상하고 보상하는 이런 악순환은 끊어야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언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존 캐리 장관도 같은 맥락에 발언을 했고요. 이 부분은 미국과 한국 행정부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응 방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 그 캐리 장관이 아시아 3개국 순방을 한 중에 중국에서 이제 그 중국의 그 태도가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미국에 돌아와서 했고 또 미국 언론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그 캐리 장관이 느끼고 왔는지 중국 관리들이 뭐라고 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저 윤 기자가 지금 방금 그 캐리 장관이 출석한 청문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청문회에서 캐리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네.
중국 방문 중에 그 중국 지도자들과 정직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과연 최선의 접근이 그 무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물론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일반적인 이야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한반도 상황을 감안을 하면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요. 그 전에 또 그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지만 미국과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아주 긴밀하게 그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하나는 그 우다웨이 그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죠.
네.
우다웨이 대표가 21일 그 워싱턴을 방문을 합니다. 해가지고 네. 한 사흘간 그 체류를 하면서 그 카운터파트 격인 글린 데이비스 미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와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은 현재 지금 그 한참 긴장이 고조된 이후에 일종의 그 이른바 출구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그 외교적 노력의 조짐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그 청와대 대변인이 한미 미한 정상회담에 관한 그 언급을 잠깐 했는데요. 이번에 이 미한 정상회담에서 최대 현안은 무엇이 될까요?
예, 뭐 누가 봐도 이 북한 문제가 되지 그렇겠죠? 않겠습니까? 네. 최근에 북한이 잇따라서 도발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고 이에 따른 주변국들 특히 미국과 한국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것이 가장 최대 관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아마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사이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루어지는 이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도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이 다뤄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한국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서도 네. 어느 정도 검토의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도 의제로 채택될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물론 지난 18일, 17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렸던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한 미국과 한국의 협상 이 부분도 계속해서 그 정상 간에 어느 정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난 한 주도 계속해서 이제 북한에서는 그 비난 성명들이 나왔고 남측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고 이랬는데 북한 측이 이제 대화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그 역시 거친 표현을 하면서 거부를 했는데 북한이 요구하는 사항은 현재까지 지금 뭘로 집결이 되고 있습니까?
아까 잠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그 설명이 됐습니다만은
네.
캐리 장관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을 그 순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한국 정부와 그 긴밀한 그 협의를 통해서 북한의 일종의 그 대화를 제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물론 그 대화에는 조건이 없는 건 아니었고요.
네.
비핵화를 위한 논의라면은 대화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게 네. 이제 그 캐리 장관의 그 핵심 그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응을 보였는데 대화를 재개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이제 이렇게 북한이 입장을 보였는데요. 그 전제 조건이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북한이 그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를 했고 또 올 2월에 이제 이어서 그 핵실험을 했죠.
네.
3차 핵실험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조치로 유엔 안보리가 강력한 그 제재 조치들을 담은 그 결의를 내놓았습니다. 그 결의를 일단 그 철회하라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 요구 사항이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과 한국은 지금 그 한국에서 연례 그 군사 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네.
이달 말에 이제 끝날 예정인데요. 독수리 훈련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훈련을 당장 중단해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요구 조건을 북한에서 들고 나온 겁니다.
네, 이 남측에서는 역시 이제 적반하장이다 이러면서 또 반응을 보였는데 이 한국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예, 북한 측은 이 대화의 조건으로 이 핵전쟁 연습, 이 최근에 한미 군사훈련을 핵전쟁 연습으로 그렇게 비난하면서
네.
즉각 중단하라고 이렇게 그 대화의 조건 중에 하나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적반하장이라고 한국의 통일부 대변인이 논평을 낸 것은 이 최근에 위협 상황은 북한 측의 도발 그 저 장거리 로켓 발사 그리고 핵실험이 그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이후에 계속된 북한의 도발적 언사들이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높인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 긴장 고조의 원인을 미국과 한국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그 주목되는 것은 이 한국 통일부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이 북한 측에 대해서 그 표현에 대해서 좀 품격 있는 언어를 쓰라
네.
이런 성명을 별도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네.
이 통일부 대변인은요, 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남북한이 입장이 다를 수는 있어도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도 존중하고 네. 품격 있는 언어를 통해서 품격 있는 행동과 처사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좀 언어를 좀 다듬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요. 그에 앞서서 북한은 이 여러 가지 담화에서 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그 미국과 한국을 비난하는 그런 단어들을 쏟아냈고요. 물론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네. 기만의 극치 그리고 교활한 술책 그리고 또 상당히 그 강한 언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능지처참이란 말도 쓰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렇게 강한 표현들에 대해서 이 한국의 통일부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미국과 한국의 군사위원회 그 회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서로 만나질 않고 화상 그 회의를 했습니다. 두 나라 이 참모총장이 그 발표한 내용은 뭐였습니까?
사실 현재 그 한반도 그 긴장 상황을 감안해서 사실 원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네. 이제 상당히 그 구체적인 세부 내용들이 논의가 됐을 텐데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군사 그 작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네, 네.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강력하게 미국과 한국이 공조 노력을 통해서 그 대응을 하겠다. 결국은 대북 억지력을 확실히 유지를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얘기가 좀 다른 그 방향인 것 같은데 그 북한의 올해 태양절 행사 어떤 분들은 이때를 기해서 미사일 발사나 또는 뭐가 큰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의외로 좀 예년보다 오히려 조용하게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어땠습니까?
예, 이 태양절이라고 하면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말합니다.
네.
이 북한은 태양절을 가장 그 중요한 명절로 그렇게 기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과는 확연히 달랐다고 합니다.
네.
작년의 경우는 김일성 주석 생일 100회째를 맞는 해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큰 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군 열병식이 있었고요.
네.
작년의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북한은 친형 무기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육성으로 공개 연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껏 그 군사적인 긴장 상태를 좀 높였던 적이 있는데요. 올해 경우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연설도 없었고 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도 없었습니다.
네.
다만 그 언론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은 이 당정군의 간부들이 축하연을 조촐하게 했다라는 얘기와 예술공연 그리고 청년학생 무도회 정도가 열린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난해 100주년과는 달리 올해 101주년은 꺾어지는 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행사가 소규모로 열린 게 아니냐 이런 것이 대부분의 관측입니다.
네. 아까도 잠시 그 언급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미사일 발사 위협 추세가 좀 수그러드는 것인가요?
어느 정도 진정된 건 사실입니다.
네.
이제 요게 이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캐리 장관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을 순방하면서 대화 제의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요 시점과 맞물려서 사실은 그 북한의 그 긴장 그 위협의 수위가 어느 정도는 그 약간은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뒤에 서울에서 그 북한의 핵 문제를 반대하는 그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한
네.
200명 정도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그 시위 현장에서 고 김정일 위원장의 그, 그 화형식을 그 벌어졌습니다.
네.
일종의 뭐 그 사실은 그 자유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있는 일이죠.
예, 정치 네.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이것을 북한이 문제를 삼으면서 그 최고 존엄을 그 훼손을 했다. 이제 이러면서 한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그 위협을 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있고요.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그 위협 수위가 어느 정도는 낮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한반도 관련 얘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약간 좀 방향이 다릅니다. 아, 미국의 이 코언 재무부 차관이 김정은 정권 비자금을 추적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습니까?
예. 이 코언 차관의 발언은 지난 12일 있었던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그 단독 인터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네.
이 코언 차관은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이거를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 아닙니까?
네.
자, 이 코언 차관은 저희 그 VOA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이 김정일 일가의 비자금을 언급했는데요. 이 저희 VOA 기자가 김정일 위원장이 과거 스위스에 30억 달러 이상의 비밀 자금을 감춰놨다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이 아들 김정인 제1위원장이 이 비자금을 물려받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네.
코언 차관은 이에 대해서 우리도 김정일 일가가 비자금을 어디에 숨겨놨는지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 비자금을 찾게 되면 김 씨 일가가 이 자금을 쓸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의 제재 담당 이 최고 책임자가 이 북한 정권의 비자금을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를 밝힌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네. 참 그 드문 그런 언급이었는데요. 특별하게 관심을 끄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네, 그 지금 윤 기자가 설명한 대로요. 그 사실 그 금융 제재를 그 총괄하고 있는 관리가 현직 관리가 이런 그 발언을 한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이고 네. 또 처음이고요. 근데 이제 더욱더 관심을 끄는 이유는 사실 그 전임 부시 행정부 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금융 제재를 단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시적인 효과가 지난 2005년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BDA, BDA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방코 델타 아시아 마카에서
네.
소재한
네.
그 은행에 대한 이제 제재가 대표적인 사례였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바마 행정부도 이번에 그 북한 핵 문제 이런 걸 고려를 해서 강력한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단행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이 나와서 그것과 맞물려서 이렇게 관심을 끈 겁니다.
네. 그러면 이 BDA처럼 이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된다고 하면 북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예. 이 BDA처럼 문제가 된다 이런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북한의 불법 자금 또는 네. 북한의 돈 세탁과 관련한 자금을 예치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그런 은행 업무를 말하는 것일
네.
텐데요.
네.
이 2005년에 미국 정부 당국이 가한 BDA 은행에 대한 제재 당시에 북한 자금 2,400만 달러가 예치돼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미국의 조치는 BDA 은행 자체 그리고 BDA 은행과 거래를 하는 국제사회의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은행들과 이런 기관들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대부분의 세계 은행들이 미국 은행과 어떤 형태로든 거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굉장히 그 긴급하게 그 금융기관들로서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북한 관련 자금에 대해서 BDA가 일단 동결 조치를 취했고요. 이것을 BDA 북한 나머지 다른 은행들도 북한과의 어떤 관계도 없다는 그런 점들을 서로 강조하면서 공개리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BDA 제재와 같은 조치가 생각 이상으로 북한에 굉장히 큰 그런 그 효과를 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 가지만 제가 그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네.
사실 미국의 그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2005년 전임 부시 행정부가 그 진행했던 북한에 대한 그 불법 금융 거래,
네.
특히 그 돈 세탁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윤 기자가 설명한 대로 그 대량 살상 무기, 그 미사일이나 핵을 네. 포함합니다.
네.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제재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BDA 같은 경우에는 순수 금융 제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BDA 제재의 그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그 9.11 테러 이후에 한 달 만에 발효가 됐죠.
네.
거의 뭐 그 미국 의회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서 이제 발효가 됐는데요. 아, 그게 애국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Patriot Act라고 그러는데요. 네. 애국법은 결국은 사실 북한 문제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네. 없는데 애국법은 이 테러 조직이나 그 단체들 또는 테러리스트들 이런 그 단체들의 테러 행위를 막으려 하다 보니까 자금원을 차단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만든 게 애국법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돈 문제에 상당히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불법 금융 거래나 그다음에 특히 돈 세탁 이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BDA가 그 법에 적용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그 마약 거래라든지 네. 또는 그 달러 위폐 제조, 네. 돈 세탁 상당히 연루가 됐었기 때문에 그 적용을 받은 거고 BDA가 특히 관심을 끌었던 거는 미국이 그 애국법을 적용해서 제재를 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건 대량 살상 무기와 관계가 없는 부분이었죠. 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끌었던 거고요. 효과도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 대량 살상 무기 같은 경우는 그 미국 행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되는데요.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거나 그것을 그 확산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금융기관이 은행이 거기 뭐 돈을 댔다든가 단체가 돈을 댔다든가 개인이 인발부가 됐다든가 연루가 됐다든가 그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BDA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죠. 초점 자체가 금융에 가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북한의 그 자금원을 차단할 수 있다 이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개성공단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전히 조업이 중단이 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출입을 여전히 지금 거부하고 있죠. 어떤 상태입니까?
예. 이 북한이 지난 8일 자국 근로자들을 개성공단에서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발표한 이후에 9일부터는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이 때문에 이제 가동이 사실상 중단된 것인데요. 21일로 이제 보름째가 거의 다 돼갑니다. 이 한국의 그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조업 중단 사태로 사실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고요.
네.
또 오랫동안 그 공장 기계들이 가동이 되지 않으면은 다시 재가동하는 데 드는 비용들이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네.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인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개성공단에 현재 잔류해 있는 한국 측 관계자들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거의 식량도 바닥이 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북한 측은 식량을 반입하려고 하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움직임도 거부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가동 중단에 따른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자, 한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워낙 그 큰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보스턴 마라톤 현장에서 터진 게 폭탄 사건인데 그 얘기 좀 해보죠. 우선 그 사건의 개요를 좀 간단히 한번 되돌아보죠.
네,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네.
지난 15일 날 발생했는데요. 보스턴 마라톤 대회 중에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3명이 숨졌고요. 100명이 훨씬 넘는 그 사람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네.
결성선 그 부근 도로변에 압력소 안에 그 폭탄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미 수사당국이 보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폭발을 하면서 그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한 겁니다.
네.
지금 연방수사국 FBI가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FBI는 테러로 단정하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수사가 진행이 돼 봐야 이제 자세한 그 전모가 이제 밝혀질 텐데 사망자가 3명이나 나왔고 또 부상자가 그렇게 많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 미국을 충격에 몰아넣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사실 한국하고는 상당히 친숙한 대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시작된 것이 지난 1897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로 11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것이 1896년. 그러니까 보스턴 마라톤은 근대 올림픽 시작 바로 다음에 시작된 것입니다.
네.
이 마라톤, 국제 마라톤 대회로는 가장 유서가 깊은 그런 역사적인 대회고요. 이 대회는 한국 측에서 늘 많은 선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올해 2만 3천여 명이 선수들이 그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한국은 이 굉장히 큰 말씀대로 그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이 해방 후에 1945년 해방 후에 이 나라를 세우는 그 건국 기간 동안에 1947년이었죠.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서윤복 선수가 당시 1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초기 건국 초기 과정에 있는 한국인들한테 자긍심을 줬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아, 한국 전쟁이 일어난 해죠. 1950년에도 함기용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해서 1등을 했습니다. 이해에는 특이하게도 1등, 2등, 3등을 다 한국 선수가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그 부상자 중에는 한국에서 온 그 유학생도 한 사람 그 부상을 당했다. 뭐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야 되겠지만 미국인들의 그 초미의 관심을 모으는 그런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제 또 독극물, 우편물 발송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얘기도 좀 간단히 해보고 마감을 하면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건 터지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발생한 사건인데요. 사실은 그 날짜상으로는 그 다음날 발생을 한 겁니다.
네, 네.
미국의 공화당 소속 그 상원 의원과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 독극물이 담긴 편지가 발송이 됐습니다.
네.
다행히 그 오바마 대통령과 그 미 의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았고요. 독극물은 그 리신이라는 그 독극물인데요. 그 하나의 그 입자만으로도 그 사람을 바로 그 숨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독극물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보스턴 사건, 또 이게 우편물 사건, 그리고 또 텍사스의 비료 공장 폭발 사건으로 지난 한 주 동안은 정말 어수선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한반도의 긴장 사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현안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미국에서 연달아 발생한 참사도 되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혁 기자, 윤국한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